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사랑의 미학이라는 제목을 한번 줘봤습니다. 우리 사랑의 미학이라는 오페라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죽음의 약을 거짓으로 연기해서 그 죽음의 약을 먹고 그러고 나서 사랑을 얻기 위한 그 죽음의 그 미학을 통해서 결국은 사랑이 어렵게 어렵게 연결이 되죠. 저는 이 사랑의 미학이라는 이 오페라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각이 났었어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이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해 보면 13장을 제가 다 읽고 묵상하고 나가기는 좀 범위가 넓어서 31에서 35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루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13장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31절에서 35절의 세계명에 대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을 4등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가지 사건의 이야기로 나눠지죠. 첫 번째 사건은 13장 4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죠. 세족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교훈, 섬김의 모습, 주님이 우리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사랑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21절에서 30절에는요, 유다 이 제자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고를 담고 있는 거기서 단순히 가룟 유다가 제자의 배반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끓는 제자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 그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은 바로 이웃사랑, 사랑의 세계명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분에는 이 베드로의 배반 사건, 부인에 대한 사건인데 이 속에 또한 담겨 있는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네 가지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네 가지 구분 속에서 또 재밌는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 구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족식, 그렇죠? 사랑, 주님이 보여주신 제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을 하고요. 중간에는 가룟 유다의 배반, 그 사이에 껴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랑의 세계명에 대한 이야기, 또 다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마지막 단락에 베드로의 배반, 부인에 대한 이야기, 배반, 사랑과 배반, 또 사랑과 배반의 구조로 마치 이게 샌드위치처럼 햄과 치즈가 곁들여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이 요한복음 13장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만 많이 띄워지게 되죠.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는 사실 사랑의 정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온유하며 이런 이야기들 쭉 나열되어 있는 사랑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장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 이 사랑은 더 실질적이고 제자들에 대한 애끓는 사랑의 이 에피소드 스토리가 전해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사랑은 이런 것이야라는 정의가 아니라 이 속에 이야기되고 담론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에 대한 이 애끓는 사랑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정의와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보충되어지고 더 깊이 있게 이야기로 나눠지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잘 발견해야 되고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가 그것을 오늘 아침, 이 아침 짧게나마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 나눌 수는 없지만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읽었던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31절, 32절에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1절에 32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31절의 말씀에 그가 나간 후에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 그가 나갔다라는 얘기는 누가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앞에 구절에 있는 이야기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이 떠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기 시작한 표현이 바로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이 반응은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헬라인들의 도착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즉 한 사람이 떠남과 다른 사람 다시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헬라인들이 도착하는 그 이야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로 전환되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 사역의 마지막 최고의 그 클라이막스인 십자가 사건에 오게 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대한 의식은 필연적으로 이 현재 시점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 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당장에 이제 올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건은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해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항상 마지막 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대하고 고대하고 달려왔던 마지막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모든 배우들, 지금 등장인물들 뿐만 아니라 배우들이 이제 모두 준비가 되어지고요. 거기에서 이 시작되는 서막이 지금 펼쳐져서 실질적으로 모든 십자가 사건의 세팅이 완료된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어디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팔려 가셔야 되는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때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오셨다. 이때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때는 십자가 사건의 때이며 고난과 죽음의 때이며 그 고난과 죽음을 넘어 계신 그 사랑의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이 공생애 상황 가운데 30년을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이 공생의 마지막 이 클라이막스인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달려오셨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준비가 완료되어졌다. 가룟 유다가 이제는 예수를 팔러 가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상황이 이제는 달려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점에서 31절 상반부를 다시 읽어볼까요? 상반부에 이렇게 나와있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는 표현을 해요.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요. 이 십자가 때가 모두 구비가 되어서 완비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상태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인자가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그를 십자가 위, 그 십자가 위와 하늘 보좌, 그 하늘 보좌까지도 들어 올리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며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였고 그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제는 영광에 받는 위치에 올라갈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내가 죽을 것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바뀔 것이다. 너희가 알고 있는 이 로마 황제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통치를 받는 너희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영광을 받은 예수님은요 이미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뛰어넘어서 부활과 승천의 사건, 그래서 그 승천에 올라 계시는 그 영광까지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전체 큰 사건 속에서 단순히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펼쳐지시는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우리는 구원, 구속사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단순히 우리에게 무엇을 주게 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칭의예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예수를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칭의받은 존재들은 무엇을 이룹니까? 구속의 놀라운 사건을 얻게 돼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자들은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있어요. 화해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머물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사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좀 더 잘해주는 것으로 이해해요. 내 모든 것을 나눠주는 것으로 이해해요.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사실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썩어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서 무엇을 이룬 겁니까?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평화를 누리며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며, 그 사건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 하늘의 영광을 누리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미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33절을 살펴볼까요?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러분, 이러고 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나서요, 이야기할 때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작은 자들, 33절에 나오면 작은 자들은 제자들을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작은 자들, 너희가 나를 찾을 거다. 여러분, 이 표현을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의 이야기, 앞서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 표현을 사실은 요한복음 7장 34절 35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을 한번 펴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 한번 앞으로 넘겨봅시다. 7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러고 나서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이거와 동일하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제자들도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예수님이 무엇을 할지 또 어디로 갈지를 지금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4절에 새 계명을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요, 지금 예수님이 뭘 주십니까?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33절에 표현한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 할지를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제자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겠다라는 것을 듣고 이들은요 아직도 어떠한 상황인지 알지를 못해요. 눈이 가려지고 영이 막혀져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아직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고 나서 지금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요, 사랑하면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걸 알게 될 거야 세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가 아직도 사랑하지 않고 있어. 아직 너희가 사랑하지 않고 있고 사랑이 뭔지 모르고 있어서 지금 너희는 나의 제자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뭐라고 제가 말씀했습니까? 사랑의 본질이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이다, 구원의 사건이다, 구속의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구속의 사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사건을 제자들이 알지 못한다 라는 33절에 이 말씀처럼 너희가 내가 어디 갈지를 몰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직도 너희가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 그래서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당부의 말씀은 제자들에게요 선포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서로 사랑하지 않을래?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포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33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던져주신 말씀, 내가 이제 뭐 하길 원하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길 원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 이 사랑의 본질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랑에 관한 개명은 사실 예수님이 이곳에서만 말씀하신 건 아니죠. 요한일서 2장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미 이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미 이전에 옛 계명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 말씀한 바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이 제안하는 사랑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라는 얘기요?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이 단순히 그런 1차원적인 사랑의 표현,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사랑을 산상설교에 가르쳐주는 사랑에 비교하면 약간 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어요. 1차원적인 사랑이다라는 얘기예요. 산상교훈에 보여주는 박애적인 사랑, 애끓는 사랑, 원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은 좀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고,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제자들 공동체, 한시적이며 제한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랑을 뭐합니까? 사랑을 폄하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네 여러분, 이들이 놓치고 있는 이 사랑의 본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의 본질이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박애적인 사랑, 그리고 널리 퍼져 있는 이 사랑, 이 산상수훈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인간에 대한 사랑보다 더 깊이 있고 더 본질적인 사랑의 은혜는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영혼을 살리신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 바로 이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의 모델은요, 박애적인 사랑도 아니고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넓게 사랑하는 그 사랑도 아니고요, 더 핵심적인 모델은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팔리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그 우리 모든 죄가 대속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사랑이에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내가 죽은 십자가의 사랑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단순히 그냥 1차원적으로 또 빵을 떼어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래서 사랑을 나눠주는 단순한 인간적인 애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의 그 은혜와 사랑들을 나누는 사랑을 너희가 반드시 해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 가치이며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모델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단순히 그냥 공동체 연합, 제자들 너희들끼리 사랑해라 라는 연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족을 통해서, 세족식을 통해서 섬김과 겸손과 헌신을 드러냈으며 그래서 1차원적인 그냥 이 헌신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너희의 사랑이 이 세족을 통해서 무엇을 이룬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제자들의 죄를 발까지 그 더러워진 그 죄를 깨끗이 씻겨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나와 같이 동행하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세족의 사랑, 그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 동참하게 하신 구원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은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의 값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값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사랑은요, 이 계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함께 맺을 텐데요. 주님이 주시는 계명은 단순히 우리가 아 그래 지켜야지 내 마음으로 새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중요한 진리를 온전히 파악해야 돼요. 1차원적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파괴적인 사랑, 권유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구원에 대한 사랑까지 가야지. 이웃사랑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구제사역들을 준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또 각 짐, 팀별로 쌀을 또 감사의 헌물로 드리고 그 감사의 쌀 헌물이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구제사역을 또 감당하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돌아오는 주 감사 헌물은 우리 교회에서 지역을 위해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 마련을 준비하게 한 감사헌금 기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런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또 노숙인들과 함께 주변에 있는 지역분들과 함께 식사로 함께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일들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민을 던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고민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살 공간을 마련해주고 음식, 따뜻한 음식을 대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해주는 것으로 그쳐야 될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은요, 가난한 자, 고아와 약자와 과부를 위해서 그들을 우대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고치시고 먹이시는 사역을 충분히 많이 하셨지만 더 중요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을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천국의 소망, 하늘의 비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천국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비밀 이야기를 늘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주시는 것은요, 바로 이런 사랑이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바로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전하며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에 함께 거하는 삶을 누려라 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결국 이 말 속에 담겨진 이야기는 십자가 사건에 숨겨진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사랑의 놀라운 사건 가운데 영광의 반열에 함께 거하자라는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았고 나누며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요한복음을 통하여 13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사랑의 말씀, 그 사랑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며,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발견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셨던 그 말씀, 구원에 대한 사랑, 너희가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라,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오는 영광을 보며 함께 나누라, 지금 말씀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